말씀을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한 절을 읽겠는데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녹아져서 그래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함.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죠. 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 이것들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11절 이전에 나온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믿음을 추구하라고, 사랑을 추구해라, 인내를 추구해라, 온유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영어로는 godliness입니다. 여러분이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된 그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의 성품, 가들리니스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들리니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15번이 등장을 합니다. 언가들리니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더 등장하지만 그냥 가들리니스라고 된 이 영어 단어는 15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여기에 지금 디도서까지 포함하면 11번,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에 10번, 디도서에 1번, 그래서 지금 11번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중에서 지금 4번, 베드로 전후서에서 4번이 기록돼서 신약성경에만 지금 이 영어 단어로는 ungodliness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godliness가. 그런데 이 godliness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God, G-O-D, 그렇죠? G-O-D, 그 다음에 L-I-N-E-S-S 이렇게 되는데 N-E-S-S-N-E-S는 이게 붙어서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것이죠. 그거 N-E-S-S를 떼어버렸을 때 단어가 Godly죠. G-O-D-L-Y, 그렇죠? 그럼 그 가들리라는 그 단어, 경건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번역했던 가들리라는 그 단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god, god이라는 단어와 ly, 그 부사 형태를 만드는 ly,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God이라는 단어와 부사를 만드는 ly라는 단어와 또 이것을 전체를 명사를 만드는 ness라는 ness라는 단어가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 ly 그 부사를 만드는 ly는 영어의 그 어원들을 밝혀주는 그 사전에 가서 보니까 like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같다. 뭐뭐와 같다, 뭐뭐에 상응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들리라는 단어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답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다움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들리니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경건 그러면은 물론 이 가들리네스라는 단어 자체 또는 이 가들리네스의 원래 언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물론 그 파이어스 이 그야말로 경건한 뭐 그런 뜻이죠. 또 디보트 디바우트 그래서 그 디보션 할때 쓰는 그 디바우트 그래서 그 어떤 독실한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어찌 됐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다운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서 이 단어의 전체 의미를 볼 때, 그야말로 너가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런 표현은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워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누구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대표하고 있고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들이 누군가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가셨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답게 산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본질상 하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는 유한하고 그렇죠?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무한하신 분과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닮음, 하나님 닮아 있는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는 명령은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곳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주의 날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온 우주가 지금 다 불이 붙어 해체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때 하나님을 따르라는 이 표현이 이게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영어 표현에서 보니까는 이것도 가들리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거의 대조해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In all holy conversation and godliness. 그래서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라. 이제 우리 옛날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들리네스라는 단어 자체에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지금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어 단어로는 똑같이 가들리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종말, 우리의 마지막, 우리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디모데전서로 가셔서 이번에는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때도 이제 이것이 다 아마 개역성경에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이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아까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스스로 훈련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은데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데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5절에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 이게 가들리네스고요.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또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할 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도 지금 영어로 보시면 그게 가들리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들리니스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때는 경건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할 때 그 쌓아가는 것 중에 하나로서 경건을 얘기할 때 그때도 그게 가들리니스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아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만족함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족함 가운데. 자, 여기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에 뭔가 육신적인 큰 이득을 이렇게 전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뭔가 나에게 육신적인 큰 보상을 주는 그런 문제로만 국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은 추구하냐, 하나님을 따르냐, 만족하면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지금보다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렇죠?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에 내가 들어갔으면 더 만족할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남편을 얻었으면 내가 더 만족할 텐데. 지금보다 더 나은 아내를 만났으면 내가 더 삶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렇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만족할 텐데. 이렇게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불만족한 것들, 불평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렇죠?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성품 추구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대단히 큰 유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가들리입니다. 여기서는 더 가들리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사람 전체 집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학교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들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험 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삽니까? 각자가 시험 당하는 영역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탐욕이 될 수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한 모든 어쨌든 우리의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이러한 모든 그 시험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에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고 짝을 맞춰 보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으로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었다 할 때 그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또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창조 세계를 나누어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때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문맥상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의 영역이 뭐가 있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또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또 양분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그분, 즉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 즉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세계는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같은 생명과 의지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뭐 별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사물이죠. 사물. 사물 말고 생명을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꽃 하나, 풀한 송이라도 사실 그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별 하나보다 더 귀하다고 할수 있죠. 생명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그 생명을 비록 가졌어도 좀 저등한 그런 단계의 생명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면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보다도 고등한 생명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동물의 먹이로 주십니다. 그렇죠? 식물에게 먹이로 주시는 것은 물질이죠. 그렇죠? 사물이죠. 그 무기질 같은 게다 물질 아닙니까? 철, 인, 뭐, 요소 뭐 이런 것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단계로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만드신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영들입니다.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육체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영이에요. 물론 그 영적인 존재들의 이제 스랍과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정사들과 권능들과 뭐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해서 쭉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물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단계에 지금 영적인 존재 또는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in God's image, in His own image, 또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after our likeness,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양에 따라 after our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야고보서 3장 9절에 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표현했냐면. 한글 번역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모양이지만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야고보 3장 9절에 보니까 man, 하고 which are made after the similitude of God 그랬습니다. 그래서 similitude 그러니까는 그 어떤 유사함, 유사성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사함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 모양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비슷한 그것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 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라. 즉 하나님다움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애초부터 모든 사물이나 천사들을 통틀어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다움 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은 사물 다우면 됩니다. 그렇죠? 돌멩이는 돌멩이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는 동물은 개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에게 식물다움을 같이 가져라. 개다움과 식물다움을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천사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는 천사에게 하나님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다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 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 다우면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하계는 은하계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천사 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사람 다워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워야 합니다.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인간성과 하나님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성, 이걸 우리가 그냥 인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성, 이것을 우리가 신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지금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성, 땅의 성분이죠. 흙입니다. 땅의 성분이 있고, 또 하나님성,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의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흙의 성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하늘의 성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 죽었다는 그 표현은 바로 육신이 바로 그날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즉, 하나님다움을 유지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무리 잘, 참 정교하게 그렇게 흙으로 빚어졌어도, 저희가 가족 모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눴죠.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우리가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이 조각상들 이렇게 조각해 놓으면 얼마나 진짜 사람 같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흙으로 빚어 놓으셨을 때는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눈썹이며 눈동자며 뭐 이런 동공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DNA와 이 모든 유전자 구조와 신경 구조와 뭐 호르몬 작용과 이런 걸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정말 이온 우주의 축소판처럼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멋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흙덩어리. 그렇죠?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비로소 아담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갈 때에 그때 아담이 비로소 아담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아담이 아담다워지면서 인간의 성분, 흙의 성분과 하나님의 성분, 하늘의 성분이 같이 지금 섞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됐을 때이 생명의 숨이 사망의 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콧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숨은 더 이상 생명의 숨이 아니라 사망의 숨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시한폭탄처럼 태엽을 이렇게 딱 감아놓은 것처럼 태엽이 풀리면 어느 순간인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호흡이고, 그것이 그래서 930년이 지난 후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아담의 이 본성만을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divine nature, 신의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담이 원래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렸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자신, 그렇죠. 아들 하나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아들로 법적으로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성을 회복하려는 이 노력, 또는 이 본성, 이 어떤 그 원초적인 욕구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한다, 득도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성, 그 신성, 신의 경지에 내가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인간이 원래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진화화됐고, 그래서 이 무기물에서부터 유기물이 합성이 되면서 그것이 점점 고등 단계로 발전하면서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에 이르고, 그 인간이 마침내 진화했을 때 신이 되는 것이다, 진화론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그 하나님성,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은 다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가 말하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불교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 우리 안에 신의 그 성품이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신인데, 근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해탈이죠. 내가 바로 신이라는 걸그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 인생의 이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내가 해탈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다시 그 안에 모셔드릴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때에만, 물론 그 생명이 들어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래, 첫사람 아담 이래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성,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회복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펴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지금 신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개혁성경에 경건의 신비, 이렇게 경건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의 비밀. 그러나 secret, 비밀이 아니라 지금 mystery, 신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지금 영어 표현으로는 the mystery of godliness, 이렇게 여기에 지금 godliness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뭐냐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담길 수 있었을까? 예, 그야말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성경에 이게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에 명백하게 이것이 God, 하나님, God was manifested in flesh.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래,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럼 별로 신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신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면 이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의 그 이 존재 자체가 신비인데, 뭐의 신비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성, 하나님다움, 그렇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지금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다시 복원이 되는 또는 더 좋은 형태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의 성분, 즉 흙덩어리 안에 하늘의 성분,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사람의 육체, 즉 땅의 성분 안에 하나님, 즉 하늘의 성분이 드러나 보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웠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인간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심지어 천사도 아니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가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성 또는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과의 그 유사성 또는 하나님의 생명, 다 의미가 상통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성을 회복할 때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진정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원래 그 두 요소가 같이 있어야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두 가지 요소가 다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흙다움과 하나님다움이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다움, 그것을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분 안에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심으로써, 그래서 그 육체다움과 하나님다움,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의 의미를 가볍게 또는 천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형 교회에 내가 장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파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돌리면서 으쓱해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다움을 회복한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헌금봉투 1,000개 준비해서, 그렇죠? 1,000원이 됐건 뭐 얼마씩이 됐건 그것을 1,000개로 나눠서 준비를 해서 그것을 1,000번째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다 드리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열심히 새벽마다 교회에서 그야말로 새벽 제단을 쌓는, 그런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다움을 회복하는 문제입니까? 성경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디바인 네이처를 회복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참 이 세상적으로는 이 명절 다 쉬는 이런 날에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고귀한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고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일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다움이 있습니까? 저희의 친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사회가 저희를 볼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로서,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상을 맺는 그런 존재로서,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상이, 이미지가 저쪽 반대편에 맺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상을,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가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방향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